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인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꼭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때로는 아픔과 두려움, 초조, 별로 좋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웃지 못하죠. 얼굴 근육이 굳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또 그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병도 생기기도 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피곤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눌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을 대놓고 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하시면은 무책임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핵심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너희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 내용이 구할 것 아닙니까? 그 너희 구할 것을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실 때 잘 보면은 믿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불안과 근심 계속 품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찌 기도할 때 그 감사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냐면은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 인간이 한번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기도하다가 어찌어찌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근심과 염려거리가 이게 감사거리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나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속에서부터 감사가 흘러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이 암에 걸렸을 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사업이 망했을 때에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움직여 주십니다. 너 이거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정말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네가 더 큰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서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하고는 왕의 마음을 얻어서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나면 왕도 변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왕의 도장이 이 반포한 내용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다니엘은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이 악한 자들이 신고할 것이고 그러면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내 생명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꼭 품에 안고 사는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잘 수 없었던 다니엘이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는 가슴 속에 평강을 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날 밤에 어떤 곳에서보다도 평강 가운데에서 그날 밤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픈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도 그날 밤을 아주 평안하게 그 사자들을 다스리면서 잠을 그 밤을 지낼 수가 있었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과 염려거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평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그치 못했던 이 남자를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는데 넘겨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베드로 앞에 몰려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관리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침묵했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죽여라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무리들도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죽였더라고 막 외치면서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정죄가 아니라 배려와 사랑, 관용, 이와 같은 표현으로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용과 배려와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격도 불같았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스승을 죽인,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겟세마네 동산 일정한 지점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마음에 지금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내가 정말 마음이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조금 앞으로 홀로 나아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가셨죠.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인생에서 이런 표현은 딱 여기밖에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움과 아픔 이와 같은 것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만은 딱 이 순간만큼은 표현을 하셨죠.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신뢰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리고 너희 아픔에 너희가 좀 동참을 해다오, 이런 부탁이죠. 내가 아니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괴롭고 죽게 되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너희 세 명만을 특별히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하도다. 야단을 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육신이 매우 약해서 지금 피곤함에 쩔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제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의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놓았을 겁니다. 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사랑과 배려를 그대로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려와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배려와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현재 그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배려로 인해서 그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남자, 즉 여자와 아이들 외 남자들만 5천 명에 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정죄와 질책만 있었다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대역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이와 같은 모습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죠. 8번 버스는 늘 만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다 되어 가는데 한참 달리고 있던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한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데 아기가 뒤에서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은 그칠 줄 알았는데 새 정거장을 지나가기까지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슬슬 타고 있던 사람들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줌마 들으라고 약간 큰 소리로 버스를 전세 냈냐고, 아줌마 좀 어떻게 해봐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면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버스를 멈춘 기사가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막대사탕을 이렇게 벗겨서 울고 있는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이가 울음을 거치고 조용해졌죠. 이 아이 엄마가 버스에서 내릴 때에 버스 기사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시죠. 자신의 아이에게 사탕을 지어준 버스 기사가 고마웠던 것이죠. 근데 이 어머니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청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점점 분노를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다혈질 기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와 조금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은 적이 되어버립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살인도 용감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려와 사랑을 찾기에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별거 아니죠. 얼마 전에 뉴스에 한 할머니가 폐지가 쌓여져 있는 이 손수레를 끌고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길이 좁았던 그 차를 타고 있던 운전자들이 아무도 내리지 않았지만은 한 운전자가 내려서 할머니를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수레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죠.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차 뒤에 서 있던 모든 차들이 단 한 사람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사랑과 배려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럼 배려 좀 해주십시오.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서 다가가서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성도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려와 사랑을 베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이유는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새롭게 되는 그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죠. 이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면서 새롭게 하려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새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새 것은 없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이내 헌것이 되고 말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일지인데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고 새것이 새 시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입술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았던 솔로몬이 나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보고 다 누려보고 다 찾아보았다라고 했죠. 농사도 지어보고 공사도 건축물도 지어보고 나는 첩첩도 천명이나 두었던 사람이라고 쾌락을 추구해서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해서 첩첩을 천명이나 두었던 사람이지만은 그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욕망의 길에서 그 죽음의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사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나프시세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 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나프시세오스. 따라하라고 해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쾌하게 함, 또 신선하게 함, 우리 사람에게 원기를 회복하는 원기, 회복,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진정으로 유쾌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선하게 될 것이고 즉,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에 쩔어서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던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강장제를 마신다고 해서 휴가를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아닙니다. 휴가를 떠났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피곤에 쩔어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야 막 그러죠. 근데 집에 오면은 그러면 또 막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이와 같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곳에서 유쾌함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본 여러분의 삶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유쾌함과 신선함과 이 신선함, 새로워지는 것, 일신, 우일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에 나서면은 저 용지봉에서부터 저는 산을 참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에서부터 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상쾌함들이 있고 새들이 많이 지적입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막 원기가 회복이 되는 샘솟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도 힘이 솟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할 때 얼마나 유쾌함이 우리 가운데 솟아올라오겠습니까? 언젠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오후 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루에 한 번, 태양이 떠오를 때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무지개가 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아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무지개 사진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7시가 되면은 중층 그 게시판에 보면은 저 무지개가 뜹니다. 하나 더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무지개가 또 저 이름 저 무지개를 보고도 아무도 감탄을 안 하시는데요. 저 무지개가 뜹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저 무지개를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에 무지개가 뜨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또 권사님 한 분도 또 그 사진을 목사님 저도 찍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저게 보여주시던데요. 그로부터 며칠 지난 뒤에 대구에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그때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엄청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멀리도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서 차들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천천히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정신이 맑아지고 아주 유쾌하게 되고 그리고 원기가 회복이 되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강 이쪽에서 저쪽 강까지 걸쳐져 있는 무지개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보입니까? 아, 예. 제 바로 눈앞에서 저 무지개가, 그리고 저 정상 그 비슷한 곳에 보면 용 같은 구름도 한 마리가 있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하나만 더. 예. 제가 지나가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 창문도 내리지 못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그냥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이 다 달아나고 힘이 나고 그래서 신나게 집으로 달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신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유쾌하게 되고 잠이 다 달아나고 원기가 회복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말로 정말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와 같은 영광들, 피조물들, 저 무지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였죠. 그래서 저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었는지. 저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야,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그 험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진멸을 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한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야 너희들 주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유쾌하게 신앙생활을 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00년간 마지 못해서 겨우겨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즐거워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예수님을 가슴에 꼭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아프고 힘든 일이 감사의 기도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느끼면서 또한 그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